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복됨을 누리며 주님이 계셔서 소망을 갖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커다란 것에 이렇게 눈이 가기가 쉽지요. 큰 소리, 큰 모양, 뭔가 큰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큰 거는 굉장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죄가 크고, 정말 쓰레기가 많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많고 하는 큰 것도 사실 나쁜 게 크면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큰 게 좋은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떠한 커다란 것도 조그마한 그 것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이는 것을 만드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원래의 그 근본이라고 그럴까 시작을 보면은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으시고 살리셔야지만 그 생명체가 생명체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아무리 커 보여도 정말 다 조그만 알로 시작하지요. 시작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수정란에서부터 시작됐듯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은 그 알, 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체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 생명체 속에, 씨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법칙 그리고 생기 그것이 매일매일 자고 깨면서 유지가 돼야지 그대로 지켜져야지만 생명체는 자라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도요 사실은 큰 힘이 와가지고 뭔가 와롱창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냐고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이 되고요 조그마한 것들이 오랜 동안에 되면 그것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집에 다투는 여자가 있으면은 골방이나 광야에 혼자 나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그 잔소리 자꾸 뭐라고 하는 거는 그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돌도 다 패 있다 그랬어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의 그 정말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을 상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이 뭐예요? 결국 돌이 물방울에 상하듯이 말이 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을 다 다치게 합니다. 무에 바람 드는 게 그 아주 조그마한 구멍에서부터 바람이 들죠.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서 바람이 드는 거예요. 풍선에서 바람이 새나갈 때 처음에 펑 터지는 거는 알지만 바람이 새나간다 그러는 거는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구멍에서도 구멍이 생기면 바람이 새나가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 조그마한 그 구멍이 생기면 거기에서 은혜가 새가고 기쁨이 새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고 바라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새나갑니다. 그것이 정말 그 구멍을 메꾸기 전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얘기해요. 작은 일에 성실히 하라. 그리고 그 작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 작게 여기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의 일을 얘기하죠. 우리들의 삶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것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는 바람구멍이 생기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또 우리를 살리는 시간,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데, 어느 쪽이냐예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우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것처럼 조그마한 죄악, 조그마한 그 어리석음, 우리가 조그맣게 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음해를 낳고, 커다란 실수를 낳고, 커다란 함정에 빠지고, 커다란 죄를 쌓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음해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한다. 우리 그 바로 앞에 9장 마지막 봐도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지혜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떠한 함정에서 구하고 그리고 죽음의 모든 손길에서 피하고 하는 그러한 살리고 세우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기한다. 한 사람이 잘못한 그 잘못이 많은 선, 이제껏 그 공든 탑을 세우는 거는 어려운 것 같지만요, 무너뜨리는 건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한 사람의 죄가. 우리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병들면 온 식구들이 그것을 다그 영향을 받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온 식구에 그 기쁨이 되고, 그렇지만 뭐예요? 그 애가 울고 자고 또 먹고, 그것이 온 식구들이 또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기 있는 집에 가면은 문 열고 들어가서부터 아기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쁘게 보니까, 귀히 보니까 우리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게 마음의 병이 들었던, 몸의 병이 들었던, 그러면은 그 병자의 냄새가 그 가정에 가득한 거예요. 아기 태어나서 아기 냄새가, 전 냄새가 나고, 기저귀 냄새가 집안에 있듯이. 그게 나고, 그것이 우리가 아기를 보듯이 예쁘게 보고, 귀히 보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보면 그게 다 넘어갈 일인데,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그리고 냄새 난다 그러고 그것이 싫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피하고 싶은 것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을 뺏고 저기 즐거움을 뺏고 모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뺏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혼자 못 살거든요. 우리 사람이 언제든지 선한, 좋은 영향력을 남에게 주기 원하지만, 그렇게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줄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수고함과 그 뭐를 받으면서 살기 시작한 사람이지 주면서 살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준다는 것은 의식도 없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아픈 사람에 대한 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낫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사랑들이 오히려 가족들을 마음을 묶어주고요. 그리고 다른 그 뭐라 그럴까, 잡생각이라 그럴까, 쓸데없는 데에 그 신경 쓰고 시선을 돌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오히려 지켜줘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막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애가 죽게 생겼으면 부부가 일치단결하고요. 그것도 웬만해야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하고서 싸우지. 그게 지금 애가 죽고 살게 되면은 살려야 된다가 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야.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그 수험생 때문에 생활을 다 조심조심 그 아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다 이렇게 합합니다.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가족들을 하나로 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역할도 돼요. 그 집안에 농아가 있으면, 저기, 귀를 먹은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수화를 온 식구들이 배우게 돼요. 그건 뭐 수화를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응? 남을 위해서 섬기는데 쓰려고 해서 배운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수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집에 맹인이 있다면 맹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저절로 익혀집니다. 그거는 뭐 기술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익히는 거예요. 이민 가족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말들을 되게 다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요. 미국에서 살면서 다 영어권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가족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살면 되게 다그 원래 나라 말들을 다 배워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러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해야 되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싫어하고 점점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운 촌수인데도 아주 사랑하는데도 결국은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일 같은데 작지 않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아이들하고 말이 안 통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 가서 길에서 전혀 다른 모르는 아이라도 말 통하는 아이가 훨씬 나를 따라요. 그리고 대하기가 쉬워요. 일본에 가서도 그냥 길 가는 아이들도 안아주고 또 얘기해주고 앉아서 그 정말 차에서도 길에서도 기다리면서 계속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언어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언어가 소통이 된다는 것. 그것은 가까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가까이 없으면 이게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관계를 낳게 되고 거기에 결과를 낳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 위주로 하는 사람, 돈 위주로 하는 사람, 뭐, 외모 위주로, 그, 정말, 몸 겉에 가꾸기, 예쁘게, 늘씬하게, 뭐가, 그, 정말, 튼튼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자기가 집중적으로 그 포인트를 둔 그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면에서는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압니다. 근데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냐 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아,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고 느끼는 그리고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그거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신 것이요. 제가 받은 것이지. 절대로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떤 그 저의 것이 없고 세상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기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기대가 거기에 이렇게 박혔다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이 제게 가장 큰 은혜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이유나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우신다 외에 다르게 가지려고 이렇게 머리를 써보지를 않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항상 물어봐야 되고 항상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왔다 갔다 갈팡질팡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평강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안전한 것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자유한 것이었어요. 짐 내려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일단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좌정한다 그럴까?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을 연습하는 내 안에 거하라. 그냥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피하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살 길이 내게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만큼 약했고, 그만큼 사방이 막혔고, 그만큼 제가 도움을 청할 데가 아무데도 없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고, 저 자신의 몸도,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 그게 고통이기도 했고, 그게 정말 막막함이기도 했지만, 참 은혜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삶의 그냥 조그마한 순간순간의 이어짐이지, 그것이 저를 무슨 어떤 큰 갑자기 한때의 은사로 아니면은 은혜로 뭔가가 내게 이렇게 역사된 그러한 일획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온 것이고 매일매일 쌓여진 거예요. 매일매일 어느 쪽을 향해서 가나.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하면은 거북이가 결국은 이기는 것이 이솝 우화의 답인데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토끼하고 거북이 걸음은 비교할 바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가면 그것이 결국은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막 빨리 갔다가 쉬었다. 남보다 비교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가게 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 그냥 가는 발걸음이고 그것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셨으니까 지혜는 구하라 그랬지.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지혜는 구해서 받는 것이지 내가 갖고 태어난 것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나와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속에서 나왔으면 그건 인간의 꾀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혜도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갖지만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다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합이라는 거를 지혜롭게 여겨요. 이것저것 다 뜯어 맞춰서 이것저것 다 혼합하면은 뭔가 좋은 것만 다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그러면 좋은 거가 될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좋은 거, 세상에 이거에 좋은 거다 합해 놓으면 그냥 좋은 게될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만이 참이고 하나님 것만이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것만이 거룩한 거예요. 거기에 세상께 섞이면, 거기에 인간 것이 섞이면, 이거는 지금, 뭐야, 정말 향기름에 파리 하나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아무리 깨끗한 물에 있어도 거기에, 오물이 들어갔다면, 파리가 들어갔다면, 우리 그물안 먹어요. 다 버리죠.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적은 음해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한다. 그 조그마한 것이 하나님 보기엔 조그맣지 않습니다.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자기한테 주어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남을 섬기는 거? 아니야, 좋을 때 섬기죠. 귀찮으면 다 놔요. 나 힘들면 다 놔요. 우리가 아기가 정말 너무나 이쁘고 하더라도 그 아기를 계속 안고 살수 없어요. 무거워서, 힘들어서 내려놔야지. 제가 10kg의 다이아몬드라도 다 팽개치지만, 그게 애기 때문에 그거를 너상 팔이 휘어져라, 허리가 휘어져라, 들고 업고 안고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업고 안고 항상 해주시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알아야 돼요. 우린 조그마한 짐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부러져요. 그것 때문에 못 살아요.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이 조그만 거가 쌓여지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정말 조그만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우리는 한쪽에 하나님을 바랄 수도 있고 우리의 소욕을 좇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지식을 그리고 세상의 정보를 세상에 그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마음에 유익하고 기쁘고 뭐 나를 위한 것으로서 생각되는 그러한 눈앞의 것들, 땅의 것들에 우리가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우매한 거예요. 우매는 자기만 그 우매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매하게 사는 사람의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다 같이 겪어요. 다 영향을 받아요. 사회가 영향을 받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세상 모두가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혜자 한 사람의 삶도 주위에 영향력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가 돼서, 빛이 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 땅의 소금으로 살 수가 있지만, 내 우매로 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나의 가치관으로 살고 그거를 자꾸 말하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의 죄 속에 앞장서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또 하나의 죄의 법칙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나의 육체는 뭐야? 나의 소욕을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자기 소욕이 부인되지 않고 자기 소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원하지만 되지 않는다 이게 오라 권고한 자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거?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의 법에 끌려갑니다. 건져 주세요, 건져 주세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건져 주셨는데 건져 주신 거를 안 믿고 건져 주세요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인하면서도 십자가를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이루심이요, 능력이고,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역사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않으면요, 그것이 나한테 역사된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해주십시오가 항상 미래형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셨고,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해주세요를 자꾸 한다는 거는, 해주셨고, 지금 하고 계심을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하는데, 다 이룬 거를 부인하고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믿고 싶어 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지요. 음해자는 길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음해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은 처음에는 만나면은 그냥 외모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은 이제 참 자기가 의식해서 좋은 거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데 길을 이러고 같이 가다 보면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허물을 알고 감춰진 거 알죠. 우리가 부부가 40년, 50년을 살아도 남자, 여자가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모르는 게 있고 아직도 자기식으로 정말 이렇게 넘겨짓는다 그럴까?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부부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남을 그렇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주제에 남을 오죽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음해함이 반드시 드러난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속에 다 드러나서 나오게 돼서 회치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얼마만큼 잘했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회치를 한 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감춰진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사람은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지체들끼리 얘기할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라고 우리 얘기를 잘 합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 못할 사람 없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인간적으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그러면 그 인간적인 말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며 내가 인간적인 말을 자꾸 해보세요. 난 하나님의 딸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자꾸 살 수밖에 인간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고 세상이 지금 사건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계속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 죄 용서함과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는 언제 해요? 어느 세월에 하며 그거는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이 땅에서도 고백하고 이 땅에서도 증거해야 되는 건데 그건 언제 해요?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은혜의 때인데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기뻐하는 그 감격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놓쳐버려요. 어떻게 놓쳐버리냐? 음해함에 잡혀서 자기에게 잡혀서 결국 나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음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속에서 참 기가 막힐 때 많지요.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그 인간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일들 참 많이 갑자기 당해요. 정말 가만히 앉아서도 날벼락 맞는 것 같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 정말 눈물이 찔끔거리고 숨이 차오고 기가 막힌 마음이라는 거 다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분명히 주님 함께 하시죠.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주님에게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함에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시지. 우리 보고 그러니까 슬퍼해도 되고, 그러니까 울어도, 그러니까 네가 한숨 쉬고, 그러니까 너가 믿음을 버려도 된다라고는 절대로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때부터 제가 참 은혜 받은 그 저의 감사, 그것은 저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말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로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열심히 그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지요. 제일 용서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니까 나도 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너는 나의 귀한, 존귀한 나의 딸이야.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널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슬퍼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듯이 귀히 여기고, 왜?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내가 이제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니까. 성령님이 사시는 성전이니까. 내가 나를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듯이 나를 보양하고 관리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를 용서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즉 삶의 목적은 그냥 사랑하기 위한 삶이라라고 그냥 이렇게 못 박은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 근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리라. 거기에 누구라는 게 없어요. 모두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외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멀리 있는 가엾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만 내 앞에 나를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피해자가 되고 그가 가해자가 돼서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무릎 꿇기보다는 그가 나를 때렸어, 나를 아프게 했어, 나를 짓밟았어 하고 우리가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때예요. 제가 요새 엎친 데 겹친 데를 계속 뭐가 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할수 없이 나는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엄마, 아버지 병환 때문에 그 일어나는 그 일들 말고도 많은 일들이 겹치고 겹치게 와요. 참 너무하다, 너무들 하다라고 생각해도 가만히 생각하면, 왜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몫이지요.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분이 붙드신다면, 쓰러져도 일으키실 것이요. 결국은 주님 손에 잡히면 그 주님의 잡힌 바된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을 가진 자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비천하고 연약하여 없는 것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면 그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를 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날 사랑하고 나에게 인사하고 내게 유익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죄인도 하고 이방인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약삿빠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어떠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의 그 소욕이나 내 마음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보 같고 그것이 손해 같고 그것이 억지 같고 어? 너만 잘나서 너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요, 죽고 사는 일이지 뭘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게 되는 얘기인데요. 근심 걱정해서 되는 일 있어요? 물고 먹어서 되는 일 있어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 되는 일 있어요?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물고 먹으면 망하리라고. 그리고 정말 근심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데,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준을 고백하는 거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붓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그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뭘 억울했지요. 뭐좀 너무했다고 생각됐죠. 그러니까 주권자가 말을 하는데 윗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뭔가 변명하고 싶고 그리고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됐을지라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 거기에서 잠잠히 있어라. 거기에 겸손하게 있어라. 왜? 거기에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권이라는 모든 것의 권위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존전이 아닐 때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권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께 모든 그 심판을, 원수 갚는 일을 위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손히 하면은요, 큰 허물을 경하게 한대. 우리가 큰 실수 범하는 것을 막아준대요. 화내서 격해지고 하면은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큰 실수를 하죠. 말로도 행동으로도.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가고 큰 소리가 나가고 눈혈금이 나가고 발길질이 나가고 뭔가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공손하게, 겸손하게 하면은 그 때를 잘 넘기란 얘기야. 네가 칵할 때, 말하자면 사탄은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화내게, 슬프게, 좌절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게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아나면 우리는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힘들 때, 나도 사람인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을 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람 아니래요. 하나님 이미 사람인 거 아는데 내 수준을 다 아는데 그러나 내가 네 안에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그 말씀대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행할 텐데 너뜻 이루는 게 낫니? 내뜻 이루는 게 낫니를 하나님 내가 하셔서 제가 저의 뜻은 이루지 마셨고 아버지 뜻만 이루시옵소서를 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상하고 내 뜻이 안 되고 뭐가 이게 지금 안 맞아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아니면 슬프고 뭐 좌절하고 막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도 인간인데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인간으로 살 건가? 아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딸로 살게요. 하나님 딸로 살지를 않으면 정말 환난과 근심 중에 수고함 중에 지치고 그리고 결국은 방황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거 원망했다가 저거 원망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머리 꼬라박고서 그냥 늪속으로 다이빙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박수치는 게 누구냐고요. 제가 가정들이 깨지고 관계들이 깨지고 할때 항상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박수치는 게 누구겠느냐 이게. 세상이 박수치겠냐? 사람들이 박수치겠냐? 세상은 사실 관심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슴 아파하지요. 근데 박수치는 거는 사탄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뭔가 부끼부끼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싶다,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적어도 사탄이 박수치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탄의 뭐라 하자면 협조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미숙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망정. 그거는 내가 몰라서 하고 내가 못해서 했다 할지라도 빤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박수칠 텐데를 알면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서를 깨게 합니다. 권위를 무시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를 지켜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면은 그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이 부모를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부모가 어르니까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에서 아내에게 순종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거를 어기면 결국은 우리는 나만 옳은 거고 내가 하나님 된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부모가 옳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요. 말씀을 거스리는 거요.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걸로요. 대치되지 않아요. 우린 보상 심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진거 회개하지 아니하고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뭘 전도 많이 하면은 그걸로 하나님이 봐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봉사도 뭐 섬김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뜻 하나면은 모든 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거를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야단 맞는 일도 없고 정죄받는 일도 없고 벌받는 일도 없어요. 그 대신 용서받고 깨끗해 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공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나를 계속 문제 속에 있게 해서 계속 저희들을 지금 이제 아버지가 그암 말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얼만큼 아파질 것 하니까 아버지 지난번에 동생이 전화해서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언제 아파질까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니요, 아버지 오늘도 안 아프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괜찮으니까 오늘도 그 붙들어 주신 거를 즐기면서 누리면서 있어야지. 아, 왜 아플 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데 우리도 많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하혈도 하고, 이제 피투토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잘못 잡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그 5월 달에 쓰러지셔서 이제껏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시간과 그 많은 돕는 손길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정말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프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하고 또뭐 이렇게 해 주세요. 또 저렇게 해 주세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최고의 최선의 그리고 가장 자비와 이내로 함께 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족하니이다 하고 누려야지. 내 마음에 더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지 않게 해 주세요. 늙지 않게 해 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 주세요를 뭘 해도 아니요. 병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고,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살리라의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영생이요, 나의 정말 생명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하게 주세요, 저거 안 하게 주세요. 언제까지 땅에 것 먹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수준이 수준이라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괜찮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축복이에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 땅의 것을, 자기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강할 수 있도록, 기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이리이다. 그 고백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할 때, 그렇지 못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그 마음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갈등 구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자기 손해예요. 허물을 더 져요. 공순이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큰 허물을 큰 죄를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그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건 보았으니, 음해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이 세상에 악한 거를 지금 이 솔로몬이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순된 거. 모순된 거지만 악한 거. 그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은 자가 합당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힘을 누리고 있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정말 우매 환자가 머리에 앉으면 몸 전체가 뭐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에 화가 있도다. 왕이 미숙하면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고 아침부터 잔치만 하고 있는 그런 대신들이 있는 나라는 뭐예요? 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 하는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 배치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엄마면 엄마 노릇해야 되고, 응?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면 그 주어진 일들을 잘 해야 그것이 잘 되잖아요. 근데 위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될수록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자가, 약한 자가, 지금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종들이 말을 타고 그러고 다니면은 이게 복의 꼴불견일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다 떠나가 버려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 믿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믿는 사람들 같이 굴지만 혼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어떠냐. 저는 일본에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저 하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족 속에서도 저 하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나 깨나 정말 들어가나 앉아 있으나 애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는 만큼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을 때 남편이 저보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넌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받은 축복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권세인 거예요. 난 사랑하는 권세를 가졌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잖아요. 그거를 발휘할 때예요. 그거를 베풀 때예요. 그거를 행할 땐 거예요. 오늘도 인내할 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볼 때고, 오늘도 주님이 실수 없이 잘하고 계심을 의지할 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은 항상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춰주고 나와 동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민교회에 와보니까 제가 한국에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서 나가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는 믿는 사람 같은데 집안에 오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도 옆에 사람들이 나를 회사에서 학교에서 모든 이웃들이 이 세상에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가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 역할을 까먹은 거예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로 계속 나의 마음의 소욕과 나의 그 마음의 원함 그리고 또 나의 상처와 나의 어떤 이론 속에서 계속 허덕거리면 저에겐 굉장히 그것이 쇼크였고 그것이 참 놀람이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그냥 참 제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하는 거를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왜? 전 그게 부럽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더 아무것도 갖지 않았고, 아무 힘도 없고,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항상 겪고, 항상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항상 저는 꼼짝달싹을 할수 없는 그러한 삶 같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 발로 땅을 딛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말씀으로 서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서울에 오니까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가고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는데 난 그게 너무나 낯설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만 계속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수 있다든지 해야 된다란지를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렇게 하심을 나는 오늘도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을 나는 체험하고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심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합시다도 아니고 뭐 하겠어요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머리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의 목사가 되고 무슨 선교지에 어떠한 그 아무리 이 세상의 대통령 왕 뭐가 돼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끌고 다니고 우리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끌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우매한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고 크고 크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을 낮은 자리에 우리가 앉혀놓는다면 그거는 악한 일이고 꼴불견 일이고 하나님을 아무리 주여 주여 높여도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가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의 생명길은 그냥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주님 따라 사는 거, 성령님을 좇아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에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조금도 흐리지 말고, 조금도 갈팡질팡하지 말고, 조금도 다른 길이 있나, 조금 다른 때에, 조금 쉬었다 가자, 조금 나중에, 그러지 말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신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큰 축복과 권세를 받았는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와 동행함을 즐기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지혜 앞에 엎드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셔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또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낮추신들 우리의 모든 속을 벌거숭이 되게 해서 어떤 조그마한 허물과 죄도 다 들춰내신다 한들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은혜가 크고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